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는 청주에서 우리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요즘 봄이죠. 봄이 마음껏 느껴지죠. 꽃몽우리가 하나둘씩 피어나면서 얘,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니? 정말 이 꽃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천안에서 꿈 나눔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개관식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야외 장소를 준비했는데 그 무대 뒤쪽으로 철쭉이 예쁘게 피어있고 곳곳에 튤립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다 힐링이 된다 하더라고요. 꽃도 우리의 마음을 열지만 음악도 우리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하죠.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거의 공연을 못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건 2년 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공연이 없었는데 이런 공연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운가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또 실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들 음악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연주 속에 마음이 막 빨려들고 행복해하고
하여튼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는지 손에 불 안 났나 몰라요. 관객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가족들도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 우리 손자, 아, 공연하는구나. 제가 마지막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못하겠어. 목이 메여가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 있죠. 그날따라. 야, 저 아이 문제아였는데 저 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가졌지?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이던 그 학생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마냥 철부지 어린애로만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삐뚤어져서 막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밝게 맑게 마음에 세계 최고의 음악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야, 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고. 금요일 날 꿈 나눔 작은 도서관에 도 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시의원도 오시고 또 뭐 교육감도 오시고 이분들이 거기 와서 마음이 열리나 봐요. 막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외 장소에서 개관식을 하니까 그냥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격려사를 하면서 아예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지 말고 이 뒤에는 숲이고 이 마당 너무너무 넓은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특설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생들 이곳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협찬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 와 있는 형제자매들 주민들이 다 박수를 치는데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학생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어제 공연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이 한밭교회 무대로 옮겨놓고 싶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 번쯤 들어도 또 좋겠지요. 이런 목소리가 별로라가지고. 저 어제 그 음악회를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앵콜 공연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 늘 행복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행복해요? 하고 물으면 그냥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죠. 미국에서 2017년 CLF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뉴욕에서 CLF를 했거든요. 미국의 목회자들을 다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 돕고 위하는 거예요. 저희들 대전 충청 지역에 CLF 모임이 있는데 교단이 다르지만 교파가 다르지만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이분들이 바쁠 텐데도 매주 목요일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CLF 기간에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이 말씀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한 기도원 원장 목사님 사모님은 말씀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 그것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은 사람 없고 그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을 범하면 결국 저주로 끝이 나니까요. 근데 이 성경은 율법이 그림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는 일을 해도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정죄가 끝이 나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가는 그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누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짐이 벗어지는 거잖아요. 성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 안식을 얻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짐이 벗어질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못나서 난 부족해서 난 시수투성이어서 난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다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다라는 그 글자 속에 의미가 뭐예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 이루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구나. 그렇게 믿지. 아니야. 지난 죄를 사했지만 앞으로 짓는 죄는 못 사했어. 그러면 다라는 그 단어를 안 믿는 거지요. 다 이루었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 얘기도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속에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속에 나도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저번 사람은 알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형제님 한 분이 제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직장일이 많아가지고 힘든데 교회 일을 맡으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더 힘들어지는 거 원치 않는데 그래서 그 일 안 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형제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형제님 마음에 그 육신을 위하는 마음, 편하려고 하는 마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육신을 위하는 그 생각 하나를 받아들여서 저분 이미 주님과 멀어졌네. 저분 마음에 이미 주님 버렸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주님과 끊어졌구나. 은혜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걸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요. 하와가 창세기 3장 시작은 뱀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왜 뱀을 이용한 줄 알아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단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뱀처럼 강교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자기가 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100% 사단에게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뱀이 다가와서 묻죠. 하와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날 부르는 거야? 하와야. 왜 날 부르는데? 야, 난 너처럼 예쁜 애를 처음 봤다, 얘. 아니, 그러면은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처음 봤지, 그러면. 뱀은 그렇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한 마디, 두 마디 나누고 있었어요.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와 대화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과 생각이 하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 불신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보고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속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핵 환자가 의사가 6개월 약을 먹으라고 주는데요. 5개월은 5개월만 먹으면 결핵균은 다 죽는데요. 6개월째는 혹시나 해서 예방 차원에서 먹게 하는 거래요. 근데 3개월만 먹어도 몸이 좋아져요. 4개월째는 다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대충 먹어요. 5개월째는 안 먹어버려요. 그 사람은 마음에, 아니, 몸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결핵균 하나까지 죽어야 결핵 환자가 아닌데, 내 몸 안에 결핵균이 남아있지만, 현재 몸이 회복이 됐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난 결핵 다 나았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결핵균 한 마리는 언제 활동을 시작하느냐면 내 몸이 약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밝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단이 틈을 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부축해요. 그리고 불신된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무엇이 율법이, 무엇이 제사가, 그들이 드리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10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0절은 거룩하게 돼 있고 14절은 온전케 되었다고 했는데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그 누구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이미 온전케 놓으셨구나. 주님은 이미 거룩하게 놓으셨구나. 이제 율법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온전한 게 온전케 할 수 없지만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계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대신 져 줄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율법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누구도 살려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께 나가면 내가 살겠구나. 주님께 나가면 내가 변하겠구나. 주님은 이런 나를 살려주러 오셨구나. 그렇네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네요. 그 주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 마음의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도 끝나는 거예요. 한 전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막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수도 하고 허물도 드러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지적도 받고 혼도 나는데 난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실수할까 봐 두렵고요. 난 이제 안 되겠어요. 이렇게 실수나 하고 이렇게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이 무슨 복음 전도자가 되겠어요? 전 안 돼요. 결정 내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생각 하나님이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냐? 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요? 마귀요? 이 전도사님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죠.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왜 자네 마귀를 그렇게 두둔하냐? 너 그렇게 마귀를 위해 주냐?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든지 마귀로부터 왔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죠. 그거 보니 네가 지금 사단에게 잡혔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제를 못했는데 보따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너 구원 어떻게 받았냐? 나는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 구원 못 받아. 넌 안 돼. 예수님이 그런 적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담당해 주셨,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난 이렇게 실수만 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요. 내 길 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조건이지. 주님은 그런 인간을 들어쓰시고 주님은 그런 인간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을 때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주님을 위한다 그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셨고 그 마음을 끌어주시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속에 자신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은혜 입을 조건인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자네는 주님 안 믿는 거야. 오후쯤 되니까 제정신이 들어왔는지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순간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사단에게 속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보다 실수하고 형편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 때 참 많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던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홍해라는 바다 앞에 딱 가로놓이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 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고 있느냐 보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도 약속도 가나안의 소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라 하지 않더냐 이것이 조카도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형편,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라는 바로 군대 형편 그 속에 딱 갇히니까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형편 속으로 이끄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 앞에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속에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애굽에서 뭐 하려고 이끌어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눈앞에 닥친 형편만 보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사람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형편밖에 보지 못하죠. 카센터 운영하는 형제님이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요즘 골목마다 카센터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죠. 뭐 손가락 빨고 살죠. 왜? 배운 게 그거고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죠. 다른 아무 대책도 길도 없어요. 제가 형제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전기차가 나오면 내연기관 사라지고 카센터에서 정비만 해가지고는 살기 힘들 겁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두 가지 세 가지는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인데 내 센터예요. 회사에서 우리 지점하자. 그래가지고 4천만 원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 센터에어가 들어오면서 좋아진 거예요. 렌터카를 시작하게 됐는데 세대에서 1년이 안 됐는데 10대가 됐다 하더라고. 렌터카 업을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하더라고. 조그만 손바닥만 카센터에서. 그리고 요즘 골목마다 있는 그 카센터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일대에 있는 카센터를 다 거래처로 거래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 그 카센터 사장들을 만나보면 아무 생각이 없대. 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엔진이나 쳐다보고 수리만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안 되잖아요. 다른 지혜가 안 오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은 제가 그랬어요. 사장으로 살으라고 자동차 엔진 밑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거래처 확보가 돼요. 이 주위에서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저 카센터가 가장 잘 되는 집이라고. 신앙도 그렇죠. 주님 안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말씀 안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주님 안 바라보고 내 육신만 바라보고 살면 그 속에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꿈 나눔 작은 도서관에 가서 아 이것이 꿈을 나누는 작은 도서관이네 코이 이야기를 좀 했어. 코이는 일본 잉어인데 작은 왕 속에 두면 5cm에서 8cm 크기의 작은 피렘에 불과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를, 왕 속에 있는 코이를 연못에다가 갖다 방류하면 25cm에서 30cm 크기로 자라요. 이걸 잡아가지고 다시 강물에다가 방류를 하면 80cm에서 1m 20 크기의 대어로 살아가게 된다. 그 녀석은 온 강물이 자기 지붕이 돼서 막 헤엄치며 다니는 거죠. 작은 어항 속에 그 작은 코이에게도 대어의 잠재력은 들어있어요. 그러나 작은 어항 속에 있는 동안 작은 피레미에 불과한 물고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대어가 되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그 작은 어항 속에 살아가고 있는 코이는 스스로 연못에, 스스로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작은 어항 속에 갇혀있는 그 코이는 절대 그 작은 어항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붙들어서 그 작은 어항에서 이끌어내서 연못에 방류해줘야만 25cm에 30cm 크기로 자라날 수 있고, 그 연못에 10년을 살아도 대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 코인을 잡아서 강물에 방류해줬을 때 비로소 커다란 대어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이 딱 그런 거예요.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은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아니하고 밭에는 채소도 없더라. 그 땅은 언제 변하느냐? 경작자가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다 코이예요. 여기 계신 흰머리 할머니, 흰머리 소녀, 흰머리 소년, 그분들도 코이예요. 모두가 대어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한계 안에 작은 어항 속에 갇혀 사는 코이처럼 나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대어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뭐가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항 속에 갇혀있는 코이가 어떻게 강물에 들어갑니까? 스스로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경작자가 없이, 인도자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세계. 우리는 여러분들을 강물에서 대어가 돼서 마음껏 온 강물이 자기 집이 돼가지고 헤엄치며 논이는 그 코이처럼 여러분 마음에 꿈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신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대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싸울 겁니다. 저는 싸워갈 겁니다. 또 거기서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이끌어주는 대로 묻고 또 인도를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서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세워지고 약속이 세워지고 가나안의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애굽을 끝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지나고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 한가운데로 몰려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지고 그들은 다 시체더미가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는 삶 받았지만 마음의 애굽이 끝이 안 나고 애굽이라는 그 육신이 끝이 안 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어려우면 좀 힘들면 좀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애굽을 끝내주시면서 그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나면서 가나안의 소망, 가나안의 약속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데 마음의 애굽이 끝이 난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올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 가나안의 소망과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에 애굽이 끝이 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도 우리 밥이야. 밥. 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제 아내가 여보 식사하세요. 그럼 난 가가지고 숟가락 두고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마음의 우미 끝이 안 난 족장들은 아니야. 안악자성 장대한 자들이니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어떠하겠어? 자, 한 장관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 어디에 애굽이 있어? 애굽 끝났다고 했는데. 돌아갈 곳 없는데 마음의 애굽이 끝이 안 나니까, 내 마음의 애굽이란 육신이 끝이 안 나니까, 세상이란 애굽이 끝이 안 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피할 생각만 하고 그 형편에 주저앉아서 두려 벌벌 떨며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애굽을 끝내주시면서 가나안의 약속과 소망이 그들 마음의 자리를 잡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하나님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날 이끌고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돼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건 옛날부터 벗고 있었는데. 예? 아니, 벗은 거 처음부터 벗고 있었다니까요.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하와가 하는 이야기, 아담이 하는 이야기 하나같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의 세계예요. 벗은 것에 매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생각의 세계, 그 마음의 세계, 그게 통째로 다 버려져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알면 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제가 선악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 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지금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제가 이대로 가도 돼요. 하나님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 안 돼. 그래 문제 안 돼. 그것도 문제 안 돼. 그것도 괜찮다니까. 그냥 내 음성만 듣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게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그제 담당해 주려고 해. 내가 널 이미 거룩하게 했어. 내가 널 이미 온전케 했어. 왜 네가 그걸 문제를 삼아? 난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아멘. 하다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면 매일 게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게 없어요. 그렇지. 마귀가 이 생각 준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주님 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예, 주님 당신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시라는 거죠. 승기라 네가 어디 있느냐. 의동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용선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왜 네가 거기 있어야 돼. 왜 네가 그 생각 속에 있어. 왜 너 그런 연약한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 내게 와. 주님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지만 주님 보실 때 문제가 되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 볼 때 문제가 되면 주님이 바꿔서 써요. 주님이 책임져서 지니까 모든 문제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그것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한 곳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이 4절에 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이미 이건 보장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킬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럼 이미 복 다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날 지키시네?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네?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구나. 난 이래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은혜를 입겠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아멘. 그 다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못하게 되면서 형제로 지내는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듯이 저도 전직을 회복해서 안양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나이든 자매님이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을 돼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2년 마치면 이제 출소해서 나오겠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 검찰이 그런데요. 죄를 하나만 딱 벌을 주고 끝날 때쯤 다시 또 다른 죄가 있으면 딱 그거 놔뒀다가 끝날 때쯤 다시 재소해가지고 형을 또 2년을 더 살게 만든다. 갑자기 형이 2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4년이 되니까 자매님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대전에서 사역을 못하고 힘들게 지냈던 세월 도대체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살았어요? 난 너무너무 힘든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나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형제로 지내면서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시간만 나면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지만 교회 안에 섞이지 못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는 동안 내 마음 천국이었어요. 형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 너무 기뻤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모든 형편, 고통, 괴로움 다 잊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자매님 형편만 보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 고통 아니에요. 그 괴로움 아니에요. 하나님 보상하실 거예요.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나? 아니더라고요. 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내 생에 복음 전하는 그게 낙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행복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날 붙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복주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내 얼굴을 네게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 마음 이렇다. 그러면서 아담을 부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음성에 순응하고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부르시는 주님,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 같은 인간을 기억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인간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남은 생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